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kore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2월 1일 수요일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신명기 8장 7에서 1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약속되었는지 보라. 그들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넘치도록 축복을 받음으로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될 것이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히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뒤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잊게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과거를 잊고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후대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러한 일들이 정확히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와 같은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결코 물질적인 축복에 속지 말라고 말했다. 수세기 후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재물의 유혹에 관하여 직접 경고하셨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온갖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묵상. 아무리 많은 돈과 물질적 소유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결국 무덤으로 향할 뿐이고 물질적 분은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 대한 필요를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에서 오는 위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여러 나라들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영적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적용.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잘못된 재물의 사용. 하나님의 자녀로 공헌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이 선물과 헌금의 형태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세상에 투자하고자 열망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의 귀중한 시간과 재물을 그들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운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고통스러운 궁핍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사권 620.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사실 돌아보면 그 모든 축복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닷가 모래 알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가 되시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있었던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 함께 있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어서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마음의 귀를 크게 여시고 여러분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번에 걸쳐서 언급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시고 반복해서 일곱 번을 반복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귀를,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귀를 창조해서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창조하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운 그 창조의 사역. 본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면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만큼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버리고 금수와 버러지와의 우상의 형상을 뒤집어 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 내면 깊은 곳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여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소돔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각종 더럽고 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부녀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서 행한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이 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에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서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새벽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성전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새벽에 일찍 정말 졸리고 피곤한 육신의 몸이지만 자기 몸을 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온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께서 오해비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리차드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여유고 생활에 열매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기도 생활의 퇴보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여유고 열매가 없는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퇴보에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회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공적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재림교회 각 교회들마다,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림교회 모든 목사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바쳐 마치 다윗이 뜻을 정하여서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서 새벽을 깨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 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농원의 새벽 예배 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찬송이 매일 새벽마다 찬송이 울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이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새벽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구별된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그들을 시켜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재물들이 차고 넘쳐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할 만큼 그들은 손수 그들의 헌신된 마음으로 그들이 가져온 기물로 그들이 가져온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건축되어지게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시 솔로몬도 역시 성전을 짓고 나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불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재물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성전이 건축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와서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만 찾아와서 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그 성전에서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어진 공적인 장소인 그 성전에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공적인 장소인 성전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나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도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다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육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새벽마다 주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그렇게 반복하시고 반복하셨던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새벽마다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주의 소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 싸움. 사탄과 그의 군대는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고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거슬러 싸우고자 언제나 진을 치고 있다. 비헌신적인 의지는 또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사업을 가능한 한 힘들게 하려고 영혼의 대적과 함께 연합할 것이다. 만일 나의 남편이 한도에 넘칠 만큼 압력을 받아 실망과 절망 속에 빠졌더라면 만일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만한 좋은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경로한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쳤을 때 여행에 지친 도피자로서 사는 것보다도 죽기를 원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관해 스라린 실망을 했을 때 그의 심령은 부수어지는 것 같았으며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욥은 캄캄한 환란의 때에 나의 낱날이 멸망했었더라면 이라고 말했다. 심연의 깊이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이들, 마차 밑에 바위처럼 부담 아래 서본 적이 없는 이들, 하나님의 사업을 자신의 관심사와 너무 밀접하게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들 존재의 일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본 적이 없는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했던지 간에 낙망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 아합의 사례를 통한 경고. 아합의 그릇된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분 앞에서 저들의 길을 더럽혔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아합은 도덕적 힘이 약했다. 그에게는 신성한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비원칙적이었다. 단호한 성품과 적극적인 기질을 지닌 우상 숭배자 여인과 결혼을 통해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무서운 배도로 이끄는 사탄의 매개자가 되었다. 이세벨의 단호한 정신이 아합의 성격을 꼴찌었다. 그의 이기적인 본성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의 수호자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줄어갔다. 그들의 맹목적 우상 숭배의 신성 모독적 표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되었다. 횡행하고 있는 신성 모독적인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일어서므로 자신의 생명을 감히 내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알의 제단들과 해, 달, 별에게 희생을 드리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도처에서 눈에 띄었다. 그들은 신전들과 작은 숲을 구별하여 그 안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들여놓고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셨건만 주신 분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늘의 모든 것, 흐르는 시내, 생수의 줄기들, 부드러운 이슬, 땅을 적셔서 들판에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는 소나기, 이 모든 것은 저들의 신들의 가호로 돌려버렸다. 엘리야의 충성된 영혼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분개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배도로 빠져들어갔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상기했을 때 그는 슬픔과 놀라움으로 압도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슬픔에 짓눌린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그것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서 이슬과 비, 하늘의 보물들을 거두심으로 배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신, 곧 금과 나무와 돌로 만든 저들의 우상,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물을 대어 비옥하게 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헛되게 고대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며 당신께로 돌아설 때까지 우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간의 죄와 형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매혹적인 수풀과 신전과 제단의 미혹을 받을까봐 그들 주변의 우상 숭배 국가와 섞이는 것을 특별히 막으셨다. 그것들은 지극히 값비싸게 만들어져서 저들을 홀려 백성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쫓겨나도록 했다. 여리고 도성은 가장 방탕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 주민들은 매우 부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부를 그 신들의 선물로 간주하였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풍성했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부패했고 신성 모독적이었으며 저들의 사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격분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바래졌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그 도시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6장 18절.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누구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발을 뻗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동해 복수법은 복수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당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거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거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와 같은 유명한 신약의 교훈들과는 충돌이 됩니다. 동해 복수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해 복수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었나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기본 정신이었나요? 동해 복수법과 원수 사랑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어떤 법전이 나오나요?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재판에 관한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시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장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를 안내하는 규례입니다. 이 법전은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간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를 것과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동해복수법은 바로 이 재판에 관한 법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결코 개인의 사적 복수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할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해복수법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인간의 복수심은 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뺨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원칙은 자기가 당한 손해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한선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개인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고려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복수법은 시민 개인의 복수 원칙이 아니라 분쟁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지켜야 할 재판장의 재판상의 배상 혹은 보상 원칙입니다. 그 의미는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그가 당한 손해의 범위에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동해복수법이 아니라 동해보상법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가 외과 의사의 손을 다치게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달리기 선수는 손을 잘린다고 해도 달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언급된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규 자체가 눈과 이를 상하게 한 경우에 보상이 문자적으로 눈과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놓아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핵심 원리는 동일한 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오해를 야기합니다. 동해배상법이나 동해보상법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동해보상법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법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복수법규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법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해 보상법을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관계에서는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상보훈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의 이 말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 신약의 윤리적 권면이 구약보다 고차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정당한 것일까요? 신약의 윤리적 권면이 구약보다 고차원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 성경 구절들이 구약의 인용인지 신약의 인용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이 모든 세 개의 성경절이 신약의 인용 같지만 모두 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권면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첫 번째 부분은 21장에 이어 배상에 대한 법률입니다.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의 첫째 부분은 21장에 이어 배상에 관한 법이 계속 설명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